보통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다 끝나고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뭐 대부분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죠. 나가잖아요.
네, 쿠키 영상이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짐 챙겨서 나가잖아요. 까만 배경에 흰 글씨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수많은 스태프들 이름만 잔뜩 막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솔직히 좀 지루한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수십 명, 아니 뭐 수백 명의 이름이 그냥 스크린 위로 스쳐 지나갈 뿐이니까 굳이 뭐 그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정독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지루해 보이는 엔딩 크레딧 이름들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스핀오프 영화 10편은 족히 나올 법한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엔딩 크레딧에 관한 겁니다. 오늘의 탐구 자료란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로마서 강의 제17강. 구체적으로 로마서 16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사실 언뜻 보면 그냥 1세기 고대인들의 단순한 출석부나 좀 기나긴 인사말 목록 같거든요.
네, 표면적으로 쓱 읽으면 그렇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누구에게 인사하라. 이 말이 끝없이 반복되는 아주 평범하고 전형적인 고대 편지의 마무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명단 뒤에 숨겨진 1세기 로마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명단은 평범하기는커녕 당시 계급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파격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로 꽉차 있더라고요. 황실의 최고위급 노예, 여성사도, 그리고 또이 공동체를 노리는 거짓 교사들까지 등장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한, 심지어 출신 성분도 다채로운 명단을 편지 끝에 남긴 걸까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까?
이 명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리고 아주 다양한 신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 그리고 파벌 다툼의 조짐이 있었어요.
아, 파벌 다툼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전략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접적인 일면식은 없지만 로마 교회 내 다른 파벌에 속해 있는 아주 핵심 인물들의 이름까지 의도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너희가 비록 배경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의 가족이다. 뭐 이런 강력한 통합의 메시지를 시각적인 명단으로 쫙 보여준 셈이죠.
와, 그렇군요. 그런데 그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합을 넘어서 그 당시 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유니아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이 안드로니고라는 인물과 함께 묶어서 사도들 중에 뛰어난 자라고 아주 극찬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름 하나를 두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주 치열한 신학적 그리고 언어학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유니아라는 이름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 이름인 유니아누스를 짧게 줄여 쓴 축약형일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왜 굳이 남성 이름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아주 권위 있는 직분은 남성만 가질 수 있다는 강한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그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데요? 여성은 사도가 될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굳건하게 딱 세워두고 시작하니까 텍스트에 명백한 여성의 이름이 등장했는데도, 아, 이건 분명히 남성 이름에 옷하거나 축약형일 거야 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순환 논리의 오류입니다.
마치 현대 글로벌 탑100 CEO 명단에 여성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CEO는 남자만 하니까 이 이름은 당연히 남자 이름일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거랑 똑같이 들리거든요. 키너 박사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나요?
키너 박사는 고대 문헌과 비문 자료들을 근거로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세기 고대 로마 세계에서 유니아는 100%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100%요? 단한 건의 예외도 없었나요?
네, 남성 이름으로 쓰인 단 하나의 예외적인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죠. 게다가 라틴어 이름 규칙이라는 어떤 언어학적 메커니즘을 보더라도 유니아누스라는 남성 이름을 유니아로 축약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언어학적으로나 역사적 기록으로나 여성이 맞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다면 반대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여전히 남성이라고 주장하나요?
전통적으로 남성 리더십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제 유니아를 여성으로 인정하더라도 여기서 쓰인 사도라는 단어가 교회의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직분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 정도의 넓은 의미로 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직분의 권위를 좀 낮춰서 해석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여성의 활동이 1세기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었던 4세기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 조차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사도라 불릴 만큼 위대하다니 하고 말이죠.
와, 4세기의 저명한 남성 신학자조차 유니아가 여성 사도였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열두 제자만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유니아가 그 열두 제자 그룹에 속했다는 뜻은 아닐 텐데 당시 사도라는 개념이 정확히 뭐였길래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명단을 읽는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를 주로 열두 제자로 제안해서 부르는 경향이 좀 감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편지에서 사용하는 사도의 개념은 훨씬 더 넓었습니다.
아, 바울 본인부터가 열두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바울 본인부터가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사도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들을 폭넓게 사도로 불렀습니다. 실라, 디모데, 예수의 형제 야고보 등도 이 범주에 다 들어갔죠.
아하, 그러면 유니아도 그런 넓은 의미의 사도였군요.
네, 즉 키너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유니아는 이 넓은 의미의 사도 그룹 내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역의 열매를 맺은 리더 중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명단을 숫자로 분석해놓은 부분도 참 흥미로웠어요. 로마서 16장 전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세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가량 남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그들의 수고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칭찬하고 인정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나 더 많았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비율 아닙니까?
매우 이례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도시들, 특히 이 로마나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같은 곳들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성평등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들이었어요.
아, 지역마다 문화가 많이 달랐나 보네요.
네, 여성들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컸죠. 이런 사회적 토양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아주 큰 모순 하나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을 보면 여성들이 사도로, 집사로, 뭐 바울의 생명을 구한 동역자로 그야말로 펄펄 날아다니면서 활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한단 말이죠. 키너 박사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들을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성경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키너 박사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흐르는 더 큰 흐름을 먼저 보라고 제안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드브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 훌다, 그리고 신약의 빌립의 네 딸들처럼 여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례들은 텍스트 내에 너무나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아, 드보라는 심지어 전쟁을 지휘하고 국가 전체를 판결하는 최고 지도자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인정한다면 여성은 잠잠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금지가 아니라 1세기의 특정 도시들이 겪고 있던 아주 구체적인 문화적 상황 속에서 내려진 단기적 처방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키너 박사의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적 상황이었나요? 그 고린도전서 14장부터 설명해 주시죠. 왜 갑자기 여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건가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배경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강연 문화, 즉 심포지움 문화가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나 교사들이 강연을 할 때 청중이 중간에 막 질문을 던져서 토론을 이어가는 것은 아주 흔하고 심지어 장려되는 일이었습니다.
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꽤 상호작용이 활발했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교육의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던 여성들이 교회 모임 중에 부적절한 타이밍에 적절치 않은 이른바 배우지 못한 질문들을 던져서 예배의 흐름이 자꾸 끊기는 아주 실용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질문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모임의 질서가 깨지는 게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이 있어서 배우고 싶거든? 예배 흐름을 깨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질서를 딱 잡아준 것이죠.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의 입을 영원히 막은 게 아니라 예배 질서와 당시의 극심한 교육 격차에서 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아, 침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가 목적이었다는 거군요. 그럼 디모데전서 2장의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은 어떤가요? 거기는 질문을 넘어 아예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디모데전서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는데 이들이 아주 교묘하게 타겟팅을 합니다. 바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서도 막대한 재력과 공간을 가진 과부들이었죠.
왜 하필 과부들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과부들은 남성 보호자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수십 명이 교회가 모일 수 있는 넓은 집과 넉넉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아, 누주이자 공간 제공자였네요.
정확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과부들의 집에 파고들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이 여성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단적인 가르침,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교회 전체에 퍼뜨리도록 부추긴 겁니다.
와, 진짜 악랄하네요.
네, 바울은 이 치명적인 이단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 가르침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에 아주 강력한 제동을 걸었던 것이죠.
결국 텍스트를 아무 맥락 없는 그 진공 상태에서 읽으냐, 아니면 당시 에베소와 고린도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현장 속에서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런데 신학계나 교단마다 이 구절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다르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이걸 진짜 절대적인 원칙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화두는 신학적으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죠. 정치적이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전통적 입장에서는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의 명령을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절대 원칙으로 삼아서 오늘날까지도 여성의 목사 안수나 리더십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텍스트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반면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키너 박사 같은 학자들은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여성 리더들의 활약, 그러니까 유니아, 베베, 드보라 등을 보편적인 그림으로 보고 침묵 명령을 특수한 문화적 예외 상황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아, 네. 우리는 뭐 여기서 이 방송을 통해 어느 한쪽에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그 원문 자료가 보여주는 다양한 역사적 단서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느 쪽 입장을 취하던 간에 현대 교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유연하게 텍스트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만약 고린도전서의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을 정말 글자 그대로의 절대 침묵으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들이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맞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결국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텍스트를 소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텍스트의 문자적 적용과 그 본질적 의미 사이에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타협하고 있는지를 아주 좋은 지적이네요. 좋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이 성별의 강벽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놀라운데 명단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급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굳건한 신분 장벽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박살나고 얽혀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1세기 로마 제국의 어떤 사회적 축소판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호명한 암블리아, 우르바노, 바시 같은 이름들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 이름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던 평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예들이요?
네, 특히 바시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에서 온 아시아계 노예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명단에서 바울은 아리스토블로와 나르기수스의 권속에게도 안부를 전하거든요. 권속은 그 가문 사람들을 뜻하고요.
아리스토블로와 나르기수스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한 인물들입니까?
아리스토블로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가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르기스수가 정말 흥미로운 인물인데 그는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 역할을 했던 해방노예였습니다.
네, 황제의 비서인데 신분이 노예였다고요? 잠깐만요. 아무리 황제의 측근이라도 명색이 노예 출신인데 뭐 권력이나 재산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로마서에 이름이 언급될 정도입니까? 상식적으로 로마의 원로원 귀족들이 훨씬 더 권력이 세지 않았나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서 1세기 로마 특유의 후견인 피후견인 시스템, 그 중에서도 카이사르의 집안이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카이사르의 집안이요?
네.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사람의 실질적인 권력이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나르기수스는 황제의 최측근 비서로서 황제에게 올라가는 모든 서류와 결제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가 축적한 재산이 자그마치 4억 세스테르티우스였습니다.
4억 세스테르티우스요?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입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당시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벌어먹고 사는 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100만 년을 모아야 벌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100만 년이요? 와, 미쳤네요. 아니, 100년도 아니고 100만 년이라니? 그러니까 나르기수스가 비록 법적인 신분표에는 황제의 해방노예라고 적혀 있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권력과 재력으로 치면 현대 미국의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뭐 대통령 최측근 실세 그 이상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고대 로마 황실의 가사노예나 해방노예들은 웬만한 원로원 귀족이나 행정관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전국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19세기 미국식 흑인 노예제와는 그 형태와 성격이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이 나르기수스가 황실의 끔찍한 궁중 암투에도 얽혀 있었다면서요?
네, 나르기수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다음 부인으로 네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가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그리피나가 황후가 되고 네로가 권력을 잡자 나르기수스는 처참하게 숙청을 당해 강제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나르기수스의 가문에 속했던 권력의 심장부에 있던 사람들 혹은 그 밑에서 일하던 최고급 노예들이 지금 로마 교회의 명단에 떡하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아까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다고 하셨잖아요. 그 좁은 로마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보면 기껏해야 수십 명이 어깨를 막 부딪히며 앉아있었을 텐데 방금 전까지 황궁에서 제국의 정치를 주무르던 백악관 비서실장급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거나 페르시아에서 막 팔려온 가장 밑바닥 이방인 노예가 나란히 앉아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함께 빵을 떼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 자체로 로마 제국의 엄격한 계급사회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자 엄청난 사회적 혁명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국이 철통같이 정해놓은 위계질서가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안적 사회가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별, 인종, 경제적 계급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한 좁은 방에 이렇게 뒤섞여 있다 보니 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파벌다툼이겠죠. 정치적 성향, 살아온 배경, 교육 수준이 진짜 물과 기름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툭하면 오해하고 싸우고 갈라지기 엄청 쉬웠을 겁니다. 완전 화약구나 다름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려다가 말고 17절에서 갑자기 어조를 확 바꿔서 아주 심각하고 긴급한 경고를 던집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 이 아름답고 아슬아슬한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배의 노예들이요? 설마 단순히 밥을 많이 먹는 식탐을 뜻하는 건 아닐 테고요.
네, 당시 필론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이 배를 섬긴다는 표현을 쓸 때는 단순히 위장의 식욕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탐닉과 방종, 즉 공동체나 이타적인 목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육신적 욕망과 경제적 이익만을 끝없이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뜻하는 일종의 철학적 관용어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구체적인 수법이 텍스트에 적혀 있다는 건데요. 원문을 보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나요?
바울은 그들이 크레스토로기아와 율로기아라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해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크레스토, 그게 무슨 뜻이죠?
크레스토로기아는 매끄럽고 그럴듯한 말을 뜻하고요. 율로기아는 아첨하고 치켜세우는 말을 의미합니다. 고대 궤변론자들이 시장통에서 대중을 선동할 때 썼던 수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들은 진리나 쓴소리를 말하는 대신 사람들이 내심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 스스로를 대단하게 느끼게 해주는 말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심리적 방어기제를 완전히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와,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 요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나 소위 가짜뉴스 인플루언서들이 쓰는 심리 조작 메커니즘이랑 정확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분노, 불안, 혹은 편견을 딱 콕 집어내서 듣기 좋은 매끄러운 말로 포장해 확증 편향을 심어주잖아요. 결국 그렇게 편을 가르고 분열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배, 즉 유튜브 조회수나 경제적 수익만 불리는 행태랑 진짜 소름돋게 똑같네요.
인간의 본성과 대중조작의 메커니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요. 바울은 이처럼 혀끝에서 나오는 달콤한 거짓말이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막기 위해 아주 독특하고 물리적인 처방을 하나 내립니다.
아, 그 처방.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흥미로웠어요.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분안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네. 신약성경 바울서신에만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는 친족이나 아주 친밀한 친구 사이에서 가벼운 입술 뽀뽀나 볼키스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주로 동성 간에 이루어졌죠.
아, 원래 가족끼리 하는 인사군요.
네. 바울이 앞선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 그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철저히 혈연을 뛰어넘은 영적 가족, 즉 가상 친족이었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라는 건 단순히 인사 예절이 아니라 너희가 계급과 인종이 달라도 핏줄보다 더 진한 진짜 가족이다라는 걸 몸이라는 물리적 감각을 통해 확인하라는 아주 강력한 통합의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료의 저자인 키너 박사가 겪었다는 일화가 정말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한 강의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머리수건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텍스트를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한 학생이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뭐라고 하면서요?
성경에 분명히 머리수건을 쓰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걸 문화적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까? 이걸 안 쓰는 여성은 다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소리쳤죠.
헐, 그래서 키노 박사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그가 아주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머리수건에 대해 말하는 구절보다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명령한 횟수가 5배나 더 많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인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왜 아까 교실에 들어오실 때 저한테 거룩한 입맞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요.
아, 진짜요? 와, 완전 통쾌하네요. 현대교회가 위생이나 문화적인 이유를 대면서 거룩한 입맞춤 같은 명시적인 명령은 슬쩍 무시하면서 특정 구절들만 자기 입맛에 맞게 문자적으로 고집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정확히 꼬집은 거군요. 자, 이제 이 깊고 방대한 서신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과 유혹 속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키너 박사는 이 구절을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 즉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역 아담의 모티브로 해석합니다.
욕 아담이요?
네. 하와가 뱀의 매끄러운 말에 속아 선과 악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겪어보지도 모를 만큼 순진하고 미련하게 오직 선한 것에만 지혜로우라는 아주 깊은 철학적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바울은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 이 표현은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 유명한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대 유대 문헌들을 보면 사탄은 늘 참소자이자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유혹자로 그려집니다. 랍비 문헌 중에는 팔리모라는 사람이 평소에 사탄을 욕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서 진짜 사탄을 마주치고는 혼비백산에서 살려달라고 엎드려 빌었다는 우스꽝스러운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목욕탕에서요?
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사탄과 악의 세력은 언제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분열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때 그 악의 세력을 발 아래 짓밟게 될 것이라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와, 오늘 긴 시간 동안 자료를 깊이 탐구해봤는데 결국 로마서 16장의 이 이름 목록은 단순히 편지를 마무리하는 지루한 인사말이 절대 아니었네요.
네, 전혀 지루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 명단은 철저한 위계질서로 굴러가던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자 동시에 그 제국의 폭력적인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안적 사회의 청서진이었습니다. 황제의 최측근 비서와 길거리의 노예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성과 여성이 한 방에 모여 서로를 어머니라 부르며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었던 진짜 기적의 명단이었죠.
이를 이 깊이 있는 논의에 푹 빠져서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보통 승리자나 권력을 가진 황제들의 시선으로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고대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원로원 귀족들의 명단, 화려한 연회에 참석했던 권력자들의 명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2000년이 지난 지금, 황제들의 화려한 명단은 도서관 구석에 먼지 쌓인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반면, 1세기 로마의 어느 비좁은 가정교회에 모여앉아 빵을 떼며 서로 입을 맞추던 가난한 노예들과 여성들의 이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를 바꾼 권력과 영광은 누구에게 있었던 걸까요? 바울이 남긴 이 파격적인 명단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깊이 품어보시길 바랍니다.